본문이 길었는데 하준이가 애를 썼습니다. 잘 읽었어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신년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종말을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연습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틴 로이드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즐거운 경험, 너무너무 바람직한 경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많은데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각.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나의 인생의 종착역,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거기 도착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가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할 수 없는 풍파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심정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미워하죠. 그런데 그는 뒷부분에서 희망을 전합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의 그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돈도 잘 벌리고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면 어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일이죠. 강단을 더럽히는 일이죠. 우리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저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불확실함은 여러분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저 잘 될 거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모든 해를 시작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모든 해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해들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걸 이제 제가 로이드존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바로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고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본문은 이사야서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앞에 39장에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뒤에 27장에서는 주로 심판 너머에 있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크게 문단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56장부터 66장이 마지막 문단이에요. 크게는 56장부터 66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 11장이죠. 이 11장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이 시작하는 게 오늘 읽은 17절이에요. 65장 17절이에요. 이 마지막 문단 56장에서 66장까지 해서 5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왜 선택해서 너를 불렀는지 알아?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Justice와 Righteousness.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부 내게 이익이 되나? 이것이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계산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생기나요? 아니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럼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설명이에요.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7절은 접속사가 원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보라 이전에 왜냐하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설명이죠. 앞에 있는 얘기에 대한 설명. 그 앞에 있는 게 굉장히 길어요. 56장에서 시작한 얘기예요. 너희가 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지 알아? 왜냐하면 봐. 봐. 그랬어요. 우리한테 1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니까.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아니 뒤집는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있었던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배제하고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만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더라.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집을 주시더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뭐 포르투갈에 가시거나 스페인에 가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해요? 한국 사람이? 필요 없죠.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오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의 정체성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의 가치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백성의 특징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보면 13절부터 사실 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13절부터. 그러니까 13절부터 이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먹을 걸 줄 거야. 너희들에게 공급을 해줄 거야. 근데 그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어. 이런 대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7절로 가는 건데, 17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게 잊혀지고 생각에서조차 떠오를 수 없을 만큼 사라진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얘기죠. 지나간 옛것들의 기억 속으로 되살아나는 일이 없을 만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은 새 질서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업됐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16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것들을. 근데 17절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시고 우리도 기억을 안 할 만큼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 근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거를 이 본문처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을 아까 하중이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면 와, 대단한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18절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이게 세 번 반복돼요. 이 짧은 본문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춘 거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도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예요. 근데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대요. 그 본질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합니다.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우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내 백성을 기뻐한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지금 세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은혜와 행복을 이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죠. 기뻐해! 안 기뻐하면 너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이거는 명령이기는 한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반응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이 없나요? 즐거움이 없나요? 있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나 되게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다가 딱 돌았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기뻐도 불안해요. 이게 사라질까봐. 기쁜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금방 없어질까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질까봐 겁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차례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총체적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다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이 살아가게 될 도성과 그 백성에게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신지를 표현하는데,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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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조차도 여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도성이 얼마나 복이 차고 넘치는 곳인지, 거기선 모든 죄가 다 축출될 것이고 온 땅은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될지 표현하는데, 그게 전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19절 하반절을 보면 예를 들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는다.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거는 고통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게와 또는 어떤 세력들이 짓눌러요.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들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장차 도래할 삶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지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니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했고 백세가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저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이 비추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많은 것들, 그 요소들, 그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대한 묘사는 정말 놀라운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13절부터 25절이 사실 큰 한문단이라고 얘기했는데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25절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괄호예요. 괄호예요. 그 13절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내가 투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냥 오냐오냐 하는 할아버지,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힐 거라고. 그리고 19절에서는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죠.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겁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진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근데 구약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모세의 율법을 몰라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내가 진 집에 딴 사람이 들어가 살고 내가 심어놓은 거를 딴 사람이 먹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수고했는데 나는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서는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내가 성실히 일했더니 그 성실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1절에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그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옛날 그냥 민간 용어로 말하면 화병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울증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이런저런 불안한 심리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린 이런 세상을 삽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언젠가 나의 얘기가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세상과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또 말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요. 저주가 없고 이제는 복이 주어지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헛수고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헛수고가 없다. 시쳇말로 이렇게 말하죠. 말짱 도루묵.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싶네요 갑자기. 원고에 없는. 제가 이걸 쓰려고 했으면 찾아봤을 건데. 말짱 도루 헛수고란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헛수고가. 헛수고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수고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좌절도 없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수고가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다시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할 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하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너무나 실수가 많죠. 너무나 잘못한 게 많죠. 부끄럽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 안에서 헛수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던데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새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말하는 거야. 헛되지 않아. 주 안에서 너희가 주를 섬기는 건 헛되지 않아. 때로는 생각이 모자라서, 때로는 좀 무지해서, 때로는 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어. 근데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허다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니죠.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생활과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묘사하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내가 그런 존재지. 그리스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그 정체성을 주셨지. 생활과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박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저 안 불렀는데요.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주세요. 전 달라고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사실 우리는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도 알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매 살피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살피게 10살이라고 합시다. 그냥 10살짜리 자식이 부모를 살피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살피겠어요?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하죠. 하나님은 늘 주목하여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아세요. 근데 아시고 이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준대요. 공급해 주신대요. 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왜?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그 바로 한절 앞에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기도 빡시게 해라. 기도 뭐 먹을 거 다 먹고 기도하면 말짱 꽝이다. 잠잘 거 안 자고 기도해야 되고 먹을 거 안 먹고 기도해야 그게 되는 기도야. 들어. 하나님이 그래야 들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니네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마무리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 3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왜 반복하죠? 강조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기도 안 해가지고 오늘 좀 불안한데.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불안한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오늘 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 신앙 버리세요. 25절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회복을 암시하는 얘기죠. 이사야 11장에서 사실은 이사야는 이미 앞에서 그림 같은 언어로 이 장면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6절에서 9절인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기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과 어린 염소, 그림이 안 그려지는 얘기죠. 동물의 왕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이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것도 이상한데 얘네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끌려요. 어, 예쁘다. 어, 맛있겠다가 아니고 어, 예쁘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미국에서 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 애들하고 유치원에서 같이 놀고 친구가 되고 중학교에 같이 놀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놀았대요. 근데 점점 분리가 돼요.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은 유치원에서 같이 놀던 애들이 백인과 황인 아니고 우리는 동양인 같이 놀다가 중학교 가기도 전에 벌써 다르다는 거죠. 같이 안 놀아요. 아시아 애들끼리 놀고 한국에 중국애끼리 놀 수 있겠죠. 그리고 백인 애들끼리 놀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죄는 우리를 그렇게 갈라놨어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무서운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광주의 어느 동네에서 학교가 그 아파트 촌 안에 가운데 있는데 애들이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너네 집 몇 평이야? 평대끼리 논대요. 이 왼수들이. 이런 사회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기를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내 자식들은
그런 편견과 그런 차별과 그런 것들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우리는 기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죠. 심지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불리죠. 모든 것에서, 새하늘과 땅이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전의 모든 적대관계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적대관계가 이리와 어린 양에게만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한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이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죠. 본성이. 본성이 변한다는 얘기죠.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질이 왜 오늘 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이상한 말이 성질이 개 같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개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때서. 희망이 있어요. 사자가 짚을 먹으니까. 그래서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는 말씀은 뱀도 타락이 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뱀이 흙을 먹을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굴복시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이런 뉘앙스도 사실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연휴할 것도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영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연말에 고통을 느끼던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다 리셋이 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그렇다면 새해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새해를 맞아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은 새해로는 말도 되게 좀 쓰기도 싫잖아요, 때때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종말 연습,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올 것을 이사야에게는 말씀으로 아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고 한 날은 반드시 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은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신나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 그래서 해마다 12월 31일에 이 말씀을 읽거든요. 너무 좋아요. 1절부터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우리가 겁이 나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초계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라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온갖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어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인생을 살면서 그냥 축축하고 그냥 해도 들지 않는 외양 그냥 이런 후진 축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피부병 생기고 위장병 생기고 다 생겼는데 하나님이 외양간을 열고 우리를 뛰어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온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을 보내면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날은 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듯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이 났는데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제가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아침이 밝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와요. 어느 날 와요. 불현듯 와요. 예기치 않게 와요.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날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약속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찌뿌둥 하거든요. 맨날. 맨날 그래요. 근데 아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침이 오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소망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 소망이 결여된 믿음이에요. 그건 참된 믿음일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아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의를 행하고 살아가던 우리들 의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특징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새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의의를 사모하던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소망이 없으면 막 살죠. 막 되는 대로 굴리죠. 자기 인생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결심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새해 하는 거 결심이죠. 우리가. 또 계획도 하죠. 계획은 필요해요. 그러나 결심과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우리가 연습한다는 개념은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 오늘은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고 결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결심이 아니에요. 그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가 아까 제가 인용을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 창조될 때부터, 죄짓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다면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해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 한다면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면 합니다. 그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고 저는 늦잠 자가지고 빠지는 날이 있는데도 안 빠지고 오세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성화의 본질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만 살아보면 알아요. 예수를 진짜 믿고 1년만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 의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가져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자기는 알아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알아요. 와, 은혜 받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망쳐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은혜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결심해서 되면 여러분 의지가 출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게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이 강팍한 마음과 단단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연과 새땅을 연습한다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결론은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자. 은혜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기도 많이 하자.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은혜의 공기를 호흡하게 합시다. 그 은혜의 공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공기를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그 공기가 흘러가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새하늘과 새 땅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을 겁니다. 간절히. 간절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삽시다. 그러지 않으면 베샬롬 교회 교인 된 게 밥 먹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삽시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은혜로 가정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많이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